가실까요? 이제 촬영하러 가실까요?
그래도 커피 마셨으니까 이는 닦고 가야죠.
물을 보통 묻혀서 하시나요? 그냥 하시나요?
물 묻혀서요. 뭐 이것도 갈리나요? 부먹 찍먹 같은 거예요? 오케이, 레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치를 진짜 잘하고 자주 해요. 한국인들은 사무실에서 점심 먹은 다음에도 꼭 양치를 하고 업무를 하러 가잖아요. 근데 내가 해외에 살 때 보면은 점심 먹은 다음에 양치를 하는 문화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치과 의사들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양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외우기 쉽게 우리 어렸을 때는 333 법칙 기억나요? 피디님은 그 세대 아닌가?
그
밥 먹고 3분 후에 하루 3번 최소 3분 동안 이를 닦아야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예 학교에서 엄청나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게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로 가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계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전에 세계 빈부격차를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갭마인더 프로젝트라는 웹사이트를 가지고 컨텐츠 만든 적 있잖아요. 그 갭마인더를 만든 로즐링 박사가 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삶을 사진으로 쫙 찍어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명백하게 티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칠게 살면 손에 굳은 살도 많이 베기고 그러니까 손이었고 또 하나는 치아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갭마인더에서 빈부격차를 볼 수 있는 이 그래프에서 뭘 선택할 수가 있냐면은 티스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에 2달러 이하로 먹고 사는 국제 기준 빈민의 치아를 딱 사진을 찍은 걸 보고 그 다음에 현대화된 사회에 어떻게 보면 중산층의 기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버는 어떤 사람의 치아를 딱 비교를 해보면요. 진짜 그것처럼 극명하게 현대사회의 혜택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가 되게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뭐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누구의 시신이 불타버리면은 그 사람의 이를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고 이러는데 제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역사책에서 어느 시대에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았고 어느 시대에는 기아가 있었고 어느 시대에는 질병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이런 거를 알아내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의 유해에서 이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더라고요. 이의 컨디션이 어떻게 보면은 내 몸 전체의 컨디션을 반영한다는 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 15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뭐가 가장 우리한테 쇼킹할까? 뭐가 가장 못 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흔히 하는 말은 차 타고 쌩쌩 달리다가 달구지 타고 다니면 답답해서 못 견딜 것 같다.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더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150년 전으로 돌아가면 가장 불편한 게 이 못 닦는 걸 것 같아. 샤워를 못 하는 것도 답답하겠지만 뭐 한 일주일 정도 안 씻는다 그래도 우리 뭐 캠핑 같은 거 가면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일단 이 이를 닦고 난 상쾌한 기분을 아는 현대인이 일주일 동안 밥은 맨날 먹는데 이를 안 닦았다고 상상을 지금 해봐요. 그리고 나만 이를 안 닦은 게 아니라 나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 모든 내 주변 사람이 그 사람들도 이를 안 닦았어. 그 냄새를 상상을 해봐.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현대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사람들한테 이 닦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고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현대사회로 확 급속하게 진입하기 시작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치과적으로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고 요즘 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고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333 법칙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튜브에 든 치약이 보편화된 게 세계적으로 보면은 70, 80년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치아를 관리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와 진짜 충격적이에요. 어느 나라나 약간의 살균 효과가 있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인도에 가면은 님이라는 나무가 있대요. 이런 나뭇가지를 계속 질겅질겅 씹다 보면은 나뭇가지가 섬유로 돼 있다 보니까 앞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일종의 칫솔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를 긁어내는 방식으로 관리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플라그 같은 게 벗겨지지가 않으니까 치아의 역사에서 어브레이시브라고 불러낸 거친 가루 같은 거를 이에 넣어서 같이 긁어내는 방식으로 양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트, 크림 같은 느낌으로 양치를 시작한 건 얼마 안 되고 돌가루 같은 걸로 양치를 하기도 하고 숯가루로 양치를 하기도 하고 벌써부터 약간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게 프랑스어로 치약을 덩티프리스라고 그래요. 덩은 치아라는 뜻이고 프리스는 프릭션 할 때 뭔가 긁어낸다라는 게 있고 양치하다를 일본어 배울 때 보면 하미가키 이렇게 배우잖아요. 하가 이고 미가쿠가 갈아내다라는 뜻이고 하미가키 분, 분은 분말, 분유할 때 그 분, 가루 분자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를 닦는 거는 기본적으로 치아에 가루를 묻히고 나뭇가지로 긁어낸다. 이게 기본적인 방식이었대요. 근데 이 가루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숯 같은 걸로 갈아내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문화에서 이가 까맸을 때 그걸 오히려 건강한 치아로 보고 부의 상징으로 보는 문화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귀족집 여성들이 이를 철과 식초를 섞은 액체로 까맣게 물들이는 풍습이 있었대요. 오하구로라고. 근데 이게 원래는 충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법 중에 하나였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유층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까만 이 자체가 하나의 계급 상징이 되기도 하고 미적 기준이 되기도 해서 에도 시대에는 이 까만 게 진짜 미녀다. 그 다음에 이제 가라는 냈는데 충치를 방지하려면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뭘로 입을 헹궈냈느냐를 보면은 그나마 이제 발효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착 생활을 하는 분들은 식초나 알코올로 씻어냈다고 하고요. 뭐 이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알코올을 발효시키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암모니아를 자연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가축의 소변으로 입을 헹궈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닦는 거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돌이나 숯을 간 걸 가지고 다니다가 그걸 이에다 묻히고 향난 나뭇가지를 하나 이에 넣어가지고 이게 브러쉬가 될 때까지 씹은 다음에 그걸로 이빨을 갈아내고 그 다음에 오줌으로 가글린 그거를 333 법칙으로 한다. 어우 끔찍해. 그나마 이제 조금 운이 좋은 사람들은 주변에 민트나 유칼립터스 같은 게 자라는 동네에서 사는 분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긁어낸 다음에 민트 이파리나 뭐 이런 걸 질겅질겅 씹고 있으면 그래도 이제 입냄새를 방지해주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그냥 치약에 오리지널 유칼립터스 향 언제든지 이를 닦으면 이 향기로운 유칼립터스 향으로 입냄새를 바꿀 수 있는 이 시대 얼마나 좋은 시대. 아니면은 나는 지중해 사람들의 전통 지혜로 입냄새를 관리하고 싶다. 민트향 이런 거를 다 누린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우리가 잊고 사는 거지. 옛날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먹은 사람은 이가 없다는 게 그냥 디폴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쓴 인생의 일곱 가지 스테이지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사를 보면은 노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가 없는 상태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때 인생을 바꾸는 시로 소개했던 새뮤얼 존슨의 시를 봐도 나이 들면은 더 이상 고기도 뜯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니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나이 들었다는 게 그 시대 기준으로 몇 살이었냐? 한 마흔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로 갈아내고 재를 먹고 오줌으로 헹궈도 결국 40대 중반 정도 되면 그냥 이가 없이 죽만 먹으면서 산다는 걸 받아들이던 게 인류 전체 역사의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센소다인 치약처럼 이를 닦아주고 상쾌한 향까지 넣어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시린이까지 방지해주는 치약을 그냥 가가지고 사가지고 매일 쓸 수 있다. 이걸 생각을 해보면 나는 150년 전으로 절대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치통에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토마스 만이 쓴 부덴브루크라는 한 가문의 일대기를 쓴 소설을 보면은 결국 열심히 가업을 승계해가지고 이어나가려고 하던 이 사람의 최후가 충치배로 갔다가 죽는 이야기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정도로 이 이가 아프다는 걸 그냥 당연한 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미술사 수업 들을 때 한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19세기 이전의 초상화를 보면은 지체 높은 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근데 1950년대 이후에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 보면은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존 F. 케네디는 현대 치약이 발명된 다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건강한 치아를 드러내는 게 내가 이만큼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였다면은 그 이전에는 자기가 관리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가 너무 흉측해서 닦고 있는 게 나아서 그렇게 그렸다 라고 진심 반 농담 반으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기억도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치아가 안 좋은 걸로 되게 유명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 똑같은 레퓨테이션을 유럽에서는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스틴 파월스 같은 영국인들 패러디한 코미디 보면은 항상 영국인들의 이에 대한 조크가 되게 많아. 근데 생각해보면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영국이 유럽에서 산업혁명의 혜택이 가장 먼저 보편화된 나라잖아요. 근데 왜 그 나라 사람들이 이가 나빴을까? 그 당시에 제일 돈이 많이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설탕 사업이었대요. 영국이 그때 우리 밥말리 컨텐츠에서 얘기했던 자메이카라는 식민지에다가 값싼 노동력을 모아놓고 거의 강제 노동으로 설탕을 재배해서 전 세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홍차에 우유하고 설탕을 넣어서 먹는 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홍차 마셔보면은 이거 달게 먹으려면 설탕 엄청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차를 계속 영국인들이 마시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를 항상 설탕에 절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일본도 영국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포르모사라고 불리던 지금 대만이 있는 섬을 거대한 사탕수수 밭으로 개조를 해서 설탕 공급이 일본에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긴자거리의 유명한 케이크집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설탕 때문에 이가 상하는 거를 치아를 관리하는 기술이 따라가지 못해서 오히려 산업혁명의 여파로 아픈 이파를 가지고 더 오래 살아야 되는 이런 시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혁명이 개발된 나라의 치아가 더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시장이 생기잖아요. 이 관리하는 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니까 당시 가장 많은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있던 미국의 로컬 약국들이 옛날에 사람들이 이를 닦기 위해서 개발한 여러 가지 테크닉을 혼합해가지고 덴탈 크림이라는 상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냄새가 나는 하얀 크림을 병에 담아가지고 팔아서 그걸 입에다가 손가락으로 묻히고 구두솔 같은 걸로 빗어내는 브러싱을 하는 문화가 그때 미국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묻히기도 불편하다 보니까 1896년에 미국의 한 사업체에서 프랑스 화가들이 물감을 이렇게 짜는 걸 보고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쓰고 있는 치약처럼 이런 튜브형 치약이 1896년에 처음 출시가 됐대요. 그럼 이 덴탈 크림은 기본적으로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 보니까 두 가지 성분으로 대체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를 닦을 때 돌가루 같은 긁어내는 알갱이 성분이 필요했고 식초나 알코올처럼 소독을 하는 성분이 필요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치약 역시 마찰을 일으키는 알갱이 같은 성분이 들어있고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닦아내는 성분이 합쳐져서 오늘날의 치약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1950년대가 되면서 또 한 번 치아 건강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두 가지 이노베이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콜로라도의 한 조그만 마을에 살고 있던 맥케이라는 박사가 굉장히 희한한 걸 발견했대요. 그 마을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은 이가 변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상하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오 뭐지? 하고 이 물을 조사를 해봤더니 플로라이드, 불소라는 것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소가 충치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아내서 미시간이라는 동네에서 수도에 불소를 집어넣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고요. 1960년대 이후에 출시된 대부분의 치약은 불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센소다인 같은 경우에도 이 불소가 나왔을 때 센소다인 F라고 하는 브랜드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소를 도입하는 것이 최신 기술이었기 때문에 우리 센소다인도 이제 불소 치약이다 라고 해서 센소다인 F를 출시했던 적도 있어요. 또 하나는 수명이 먼저 길어졌죠. 그 다음에 설탕 때문에 치아 건강 수명은 떨어졌다가 불소의 발견과 투스페이스의 도입으로 치아 건강도 올라가면서 나이 들 때까지 이를 가지고 있긴 한데 전에 상상을 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대요. 나이가 들면은 이가 시린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40대 되면 이가 다 빠졌으니까 40대 되면 이가 시린다는 걸 몰랐겠지. 근데 우리가 이 시리다라는 표현이 내가 느끼는 감각이 시리기 때문에 시린다고 하지만 꼭 찬 걸 먹어서 시린 게 아니잖아요. 뜨거운 걸 먹어도 시리고 단 걸 먹어도 시리고 신 걸 먹어도 시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즐길 수 있는 음식이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불소가 도입된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다가 이 센소다인을 만드는 회사의 연구진이 여러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그러다가 불꽃놀이가 빵 터질 때 그 빨간색을 내는 스트론티움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 스트론티움 클로라이드라는 물질이 이 시림을 방지해준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민감성 치약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론티움 클로라이드라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질산칼륨이랑 더 효과가 좋다. 지금은 뭐 플로르 화석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빨 자체를 코팅하는 효과를 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것도 자료를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발달들이 많더라고요. 원리를 설명하는 비디오를 봤는데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이가 원래 튜뷰얼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구멍이 이렇게 퐁퐁퐁퐁 뚫려 있어요. 이 튜브를 막아줘서 신 느낌이나 차가운 느낌이 신경으로 전달되는 거를 보호해줘서 이런 치약을 쓰면은 신맛, 단맛, 참맛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 이제 그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센소다인이라는 치약이 출시가 됐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치약이 계속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에 시린 느낌 없이 나이 들수록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는 기술이 끊임없이 그 저변에서 발달되고 있다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민감성 치약이라고 하는데 음식이 점점 더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게 되면서 지금은 20대, 30대들도 시린 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민감성 치약 부분에서 1위인 센소다인 치약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2위가 되는 이제는 이를 닦으면은 시림을 방지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된 거죠. 돌을 갈아서 이를 보호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내가 60, 70이 돼도 사과를 베어 물어도 시린 느낌도 안 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고작 150년 만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진짜 내가 지금까지 탐구 생활에서 커버했던 모든 기술 변화 중에서 가장 인간한테 이로운 기술이 아닌가 싶어요. 전에 에드 컨웨이랑 인터뷰를 했을 때 우리가 과학기술의 진보를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과학기술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당연시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내가 순달 피차이 그 구글 CEO가 나오는 팟캐스트를 봤는데 그분은 이제 인도가 굉장히 가난한 시절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당신이 경험했던 가장 획기적인 기술이 뭐였어요? 라고 하니까 우리 동네에 유선전화가 처음 들어왔을 때예요. 근데 이런 유선전화가 너무 빠른 속도로 보편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선전화? 그 구닥다리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는 놀라운 기술이 너무 성공적으로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고마움을 모르고 산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60, 70 돼서도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수 있고 찬 음식, 단 음식, 신 음식 다 먹을 수 있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60년 전 사람들만 해도 슈퍼마켓에 이런 민감성 치약이 들어오지 않는 도시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찬 음식은 당연히 못 먹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보다 한 100년 전으로 더 돌아가면은 40이 넘으면은 딱딱한 음식 자체를 못 먹는다고 생각을 했던 시대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만약에 내가 타임슬립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부터 챙길 거야. 그래서 이런 기술 발전의 결과로 1930년대 평균 수명이 한 42살 정도였다가 지금은 80세가 넘잖아요. 40년의 그 간극이 고통으로 메워지는 간극이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간극이 맛있는 걸 먹고 사람들이랑 깔깔 떠들고 친구랑 야 오늘 밥 한번 먹을래? 한 잔 할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치약,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감성 치약의 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를 갑자기 양치를 하다가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